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까지 우리 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다시 학개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참 현실을 어떻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이 마침내 하나님 보좌 앞 유리 바닷가에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유리바다가 알려주는 현실, 그리고 이긴 자들, 그러니까 이김, 승리가 알려주는 현실이 무엇인지 우리의 복된 천국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런데 오늘은 이 2절 뒷부분부터 4절까지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찬송하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현실은 사실은 구약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 항상 구약의 출애굽 사건 또는 성전에서 있었던 모습을 가지고 천국의 현실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계시록 5장에서도 보여주셨어요.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참 천국 현실을 보여주실 때에 이 계시록 5장에서는 어린 양, 지금 누구시죠?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검은 고를 가지고 새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천국의 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오는 계시록 14장에서도요 같은 현실이 보여져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지금 계시록 5장과 14장 말씀을 함께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찬송하는 현실과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나중에 우리가 또 볼 텐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검은 고를 타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다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신 모든 성도들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일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은 바로 이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고 누리고 증거하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곧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참 사랑과 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며 영원토록 예배하며 살아갈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더욱 인내로서 이 땅에서도 찬송과 예배를 늘 회복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참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금요성경 공부 여러분 잘 들으셨죠? 우리 성도들의 참현실을 여러 가지로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참현실을 보여주실 때 두 가지 면을 항상 보여주셨죠? 이 땅에서 드러나는 현실이 있고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지만 천국에 속해 있는 현실이 있다는 것. 성도에게는 이 두 현실이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다시 사신 천국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으로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혀주시는 현실로도 알려주셨고 또한 이 땅에서는 고난받는 두 선지자, 두 증인으로도 알려주셨죠.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어가는 선지자의 현실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핍박을 받는, 용의 핍박을 받는 여자의 아들들로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땅의 현실과 천국의 현실이 같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에서 항상 찬송하는 자들의 현실로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이 현실은 같다는 거죠. 천국에 속한 성도들로 항상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천국 성가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금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국 백성들의 현실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러한 천국 성가대의 이 현실을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예표와 모형으로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천국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이런 데 가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구약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그러나 다 성전 성가대에 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자들만 속할 수 있었을까요? 특별히 어느 지파? 그렇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로 부르심을 받은 레위인들이 성가대를 하게 하셨는데 레위인들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지 않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또다시 구별하세요. 따로 구별된 자들이 검은 거와 같은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 성가대가 조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히 구별하신 자들 중에 또 따로 구별하신 자들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신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역대상 15장에 가면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사건이 나와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 그때 레위인들 중에서 먼저 언약궤를 메게 하셨고 또 레위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을 따로 세워 함께 그들로 찬송하게 하며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정말 막 기뻐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그 앞서 그 길을 인도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사울의 딸로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그것을 보고 다윗을 비웃었죠. 그래서 아기를 갖지 못하죠. 이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 중에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상 15장 16절에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여기서 이제 비파로 번역된 단어가 이제 그 70인역으로 가면 검은고와 같은 단어예요.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명하여 레위 지파 중에 노래하는 자들, 즉 찬송하는 자들을 따로 세우고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크게 부르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리고 역대상 16장에도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거룩히 구별하신 레위인들 중에서도 또 따로 구별된 자들을 세워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셨죠. 언약궤 앞에서 섬긴다고 해서 언약궤 바로 앞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죠. 거기는 오로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나아갈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하나님 임재 앞에서 멀리 서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대상 25장으로 가면은요, 우리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 레위인들 중에 각 레위인의 족속이 있어요. 레위인 안에서도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족속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무로 따로 구별하신 자들을 세워 성가대를 만들었던 상세한 조직과 그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역대상 25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족속에서 누가 어느 족속에서는 누가 하면서 그 이름이 나온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거룩히 구별하신 레위인들 중에서도 더 구별하여 찬송하는 자들을 세웠는데, 특별히 그들을 어떻게 뽑았냐 하면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뽑기 아시죠? 제비를 뽑아서 이 찬양의 직무를 하게 하셨고 성전 성가대로 세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제비를 뽑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가 제비를 뽑아요. 랏을 하는 거죠. 제비를 뽑아서 임의대로 뽑는 것. 야, 우리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뽑자. 이런 의미인가요, 구약에서는?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제비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방편으로 사용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옷에 움림과 둘림이라는 것을 두게 하셔서 그걸로 제비를 뽑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드러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뽑힌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으로 선출이 되어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거룩한 직무로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아무나 못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를.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율법을 따라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들 중에서도 따로 구별된 자들만 검은 고와 같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그 보좌를 가리키는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이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 얘기는 구약적으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이 성가대가 찬송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역대하 5장에 가면, 이제 역대상은 다윗의 사건을 보여주지만 역대하로 가면 솔로몬의 사건을 보여줘요. 그래서 다윗이 역대상에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 성전 짓는 것을 예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대하로 가면 솔로몬이 마침내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전을 완공한 후에 성전 봉헌식을 해요.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때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에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마침내 성전이 다 지어지고 하나님께 봉헌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시는데 그때에 제사장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영광의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너무너무 거룩하여 감히 제사장들도 서서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또한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에 찬송이 있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가까이에서는 섬길 수 없었어요. 이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구약의 모습들이 계시록 오늘 본문에서 천국의 현실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이 천국 찬송의 가장 놀라운 변화는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는 이 땅의 성전에서 레위 지파들 중에 그것도 특별히 구별된 자들만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차별 없이 예수님과 같은 천국의 제사장들이 되어 세마포를 입고 천국 하나님 보좌 앞 그것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서서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나누는 교제의 현실 속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계시록 5장과 14장의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도다 하더라. 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지금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다 천국의 현실을 보여주시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구약의 모습들과 다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몇몇 레위인들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피로 사신 거룩한 천국의 제사장들이 되어 그것도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서서 계시록 14장이 보여주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소리가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실제로 검은 고의 악기를 타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들의 찬송 소리가 검은 고를 타는 것 같은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보시면 찬송하는 자들의 숫자를 알려주세요. 다윗의 성가대는요, 다 합치면 300여 명이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몇 명이 방금 읽은 구절에서 찬송하고 있나요? 14만 4천. 14만 4천은 누구예요? 수많은 성도들 중에 14만 4천이 뽑힘을 받아서 성가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택한 백성들의 상징적인 숫자가 14만 4천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도 잃어버리거나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 천국 보좌,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천국 성가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천국에 속한 성도들에게는 이 새 노래의 찬송을 부르는 것에서 제외되거나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모든 택한 백성들이 다 천국의 성가대가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 천국의 현실을 따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뒤에 있는 노아까지 다 천국 성가대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속한 세례받고 신앙을 고백하고 이화 세례까지 받은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의 소리에서부터 연로하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따로 구별되거나 제외되는 것 없이 다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찬송하며 예배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약에서도 이 천국 예배를 증거하는 원리로 예배를 드렸고요.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다는 거죠. 이제는 천국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욱 천국 예배에 가깝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 구약의 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이 찬송의 현실만 아니고요. 다른 면에서도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성취해 주셨는데 새 언약 아래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여전히 옛 언약으로 돌아가 자기 육체를 달아가며 자랑하며 세상적인 축복을 구하려는 마음들이 있죠. 그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 임했는데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발견하고 얻으려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 땅의 현실에서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뿐 아니라 옛 언약 때처럼 여전히 거룩함에 있어 차별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어느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죠. 가장 거룩한 자가 있고 덜 거룩한 자가 있어요. 직분자들의 구별은 구약에서도 가장 위에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 밑에 제사장들이 있고 그 밑에 레위인들이 있고 그 아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이제도 성도들 간에 그러한 더 높고 거룩한 자들이 있고 더 낮고 덜 거룩한 자들이 있나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직분자들의 구별은 절대로 그러한 높고 낮음의 차별이 아닙니다. 목사가 가장 거룩해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직분자들의 구별은 은사와 소명으로의 구별이지 높고 낮음의 구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이 직분자들로 행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직분의 권세를 말씀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지 이들이 더 높고 거룩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모든 성도들과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고 우리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 건물을 성전처럼 여기는 모습도 있죠.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또 다른 현실이 뭘까요? 구약 때처럼 특별한 자들만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모습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요, 성경적인 나름대로의 올바른 원리를 가지고 하는 교회들은 존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저 사람의 소견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아니면 세상적인 원리나 여전히 구약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의 모든 요소나 예배의 모든 내용은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천국의 성가대들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동등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고요. 똑같이 영원한 천국 기업을 무르는 자들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더 높고 낮은 것으로,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한 것으로 또다시 나눠지거나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약과 다른 것이 있다면 구약에서는 제사나 특별한 절기나 성전 봉헌식들이 있을 때에만 레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지만 이제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예수님의 피로 다 드려졌고 모든 특별한 절기와 성전 봉헌까지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항상. 이 얘기가 어디 나오죠? 히브리서 3장, 13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현실을 천국의 모습으로 보여주시죠. 천국에서는 항상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항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삶에 천국 구원의 현실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드러나 있지 않을 뿐이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항상 찬송하라. 몇몇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항상 기쁘게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천국의 현실을 보여주실 때마다 항상 찬송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기쁘게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힘에 넘치도록 즐겨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는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항상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하면 그것을 누리는 성도들이 항상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갈까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찬송의 원리예요. 복음. 이 복음을 아는 것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우리의 찬송은 더욱더욱 풍성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구약에서는 율법을 따라 레위인들 중에 따로 구별되어 악기와 노래를 배워 역대상에서 보면 거의 300명이나 되는 자들이 웅장하고 장엄하게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그 겉모습은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웅장했을지 몰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에서는 섬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했는데 이제는 어린아이들로부터 노인들까지 다 함께 비록 우리의 반주와 노랫소리가 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더라도 복음을 믿음으로 새 노래를 배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것으로 기쁘게 노래하게 하시는데 그것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영광의 임재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찬송처럼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실이 남아있어요. 솔로몬 때에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께 바쳐진 후에 언약궤가 지성소에 놓아지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레위인들이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송했죠.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서도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 성전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성전이 지어진 후에 누가 임재하시나요? 성령님이 이 우리 안에 지성소에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광으로 임재하실 때 이제 우리의 입술에 복음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을 노래하는 찬송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 성전으로 지어졌다는 증거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마침내 천국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이 있습니까? 이 모든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백성들이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 찬송하는 것으로 보여주시는데 또 한 가지 볼 것은 계시록 14장 2절 아까 읽은 구절에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가 들리는데 검은 고를 타는 소리로 들린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성도들의 찬송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가 하면 구약에서부터 악기로 연주하게 하셨지만 천국 가서도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든 소리가 마치 그 악기가 연주되는 것처럼 검은 것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찬송 소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 되어 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도 볼 텐데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볼 때요. 천국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도 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찬송소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되어 한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되어 한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마음과 뜻도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과 뜻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한 영광을 드러냅니다. 또한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 하나님의 한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입술까지도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현실입니다. 우리 같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 이사야 선지자가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했죠. 우리같이 그 입이 부정하고 죄악과 더러움으로 가득 찬 자들, 이 추악한 죄인들이 이 입술에 하나님의 찬송을 두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증가하며 살아가게 된 것,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우리 구원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심서 찬송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찬송에는 더욱 놀랍고 은혜로운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고 계시록 14장에서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의 찬송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십니다. 계시록 1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시온산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현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현실이 두 가지 현실로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현실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의 찬송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찬송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의 찬송에까지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찬송으로 나누시던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찬송은 우리에게 명하시기 전에, 피조물들에게 명하시기 전에,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삼위 하나님과의 안에서의 교제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도 만세 전부터 서로를 노래하셨습니다. 서로 찬송하셨어요. 완전한 사랑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버지는 아들을 노래하며 사셨고요,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노래하며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서로 찬송하시고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예배하시며 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서로 영화롭게 하시는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다는 거죠. 서로 찬송하시는 관계, 서로 노래하시는 관계, 서로 경배하시는 관계, 서로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찬송하시는 그 삶에 우리도 참여되어 예수님과 같이 아바 아버지를 노래하며, 아바 아버지께서도 조금 이따 보겠지만 우리를 노래하시며 살아가는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두 번째 현실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시어, 첫 번째 현실이 우리가 예수님의 찬송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현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찬송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지 못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으로서 영원토록 우리를 대표하시는 언약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리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시는 그 삶을 살아주셨고요.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그 삶을 살아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러한 말씀이 히브리서 2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교회 중에 마치 하나님 백성들 중에 하나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찬송하신다고 하십니다. 계시록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도들 중에 함께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천국의 현실. 우리가 오늘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내가 교회 중에 함께하며 내 형제들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 현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찬송 중에 누가 함께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심서 기쁘게 사랑으로 하나님을 노래하세요. 그 예수님의 찬송에 참여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찬송을 소홀히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찬송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을 받지 못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모든 예배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예수님이 우리의 찬송에 참여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찬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구원의 현실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노래를 잘 불러서 찬송했기 때문에 어떤 어마어마한 성악가가 와서 기가 막히게 노래를 잘했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가 웅장하게 연주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잘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노래를 못하는 자들도 어린아이들의 소리도 노인들의 보잘것없는 그 목소리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특별히 이 공예배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한마음으로 심서 즐거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의 찬송에 더욱 놀랍고 은혜로운 현실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형제 여러분, 이렇게 즐거운 찬송의 노래는 우리에게만 명하시고 우리 성도들만 하는 걸까요? 천사들도 하죠. 피조물들만 하는 걸까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찬송하도록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도 찬송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을 명하시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을 명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위 하나님께서도 만세 전부터 서로를 기쁘게 노래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시며 영화롭게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거든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너희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이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지으셨는데 그 현실이 뭐라고요? 찬송.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하는 것으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증거하며 삼위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속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우리에게 명하시기 전에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도 노래하시고 기쁘게 찬송하세요. 우리의 즐거운 찬송의 노래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즐거이 노래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즐거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노래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노래하고 노래하고 또 노래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는 누군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며 즐거이 노래를 부르십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자기를 바라보시며 기뻐하고 노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자신도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춤을 추며 즐거이 노래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손뼉을 치시고 춤을 추시고 우리를 즐거이 노래하고 노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 사랑은 없어요. 사랑하신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즐거이 춤을 추며 찬송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찬송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배의 순서 어느 것도 일방적인 건 없어요. 이 앉아서 여러분 지금 무슨 콘서트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교제 나누시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입니다. 서로 노래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찬송에는 십자가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다른 이유로 찬송하는 것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에 좋고 잘 되는 현실로 찬송하는 것. 안 좋으면 찬송이 사라져요. 항상 찬송할 수 없고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랑은 우리로 항상 기쁘게 노래하고 찬송하게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 같은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우리의 삶을 쉬지 않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가 나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분노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비록 천국 가는 날까지 내 모습은 한없이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입술에는 나로 인한 기쁨의 노래와 찬송이 끊이지 않고 계십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마치 나를 사랑하는 자기 신부처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노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삶을 그 사랑과 기쁨 속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곳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0절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십자가로 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 우리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큰 고통,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피가 땀이 되어 흐르도록 기도하신 그 기도 속에서도 예수님은 찬송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노래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찬송을 그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어떤 고통이 있던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맛보아 알아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잠잠히 사랑하며 예수님을 즐거이 노래하며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지금 천국 백성들이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입니다.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성령님과 우리가 그리고 우리 서로서로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항상 노래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거예요. 이것이 승리한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국의 현실이고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을 기뻐하는 찬송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노래한다면 그보다 더 복된 현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 때에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기쁨으로 찬송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송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찬송이 한없이 부족하지만 때로는 우리 죄 때문에 이 찬송을 스스로 버릴 때도 있지만 아니 스스로 찬송하지 못할 이유들을 만들어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다시 회개하며 찬송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찬송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완전한 사랑으로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어떤 고난과 시련 아니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더욱 찬송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러야 할 마지막 찬송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주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구절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에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찬송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받은 복된 천국의 현실을 찬송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에서 한없이 부족하여 찬송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도 우리를 노래하시며 하나님을 찬송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찬송을 버리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 사랑을 아는 것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잠잠히 있을 수 없이 기쁘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노래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